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보안기관이 모스크바에서 미국인 한 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오늘 성명을 내고 미국인 폴 웰런 씨를 지난 28일 간첩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웰런 씨에게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가 최고 징역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웰런 씨 체포와 관련해 아직 아무런 논평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는 몇몇 간첩 사건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러시아 정보요원들이 러시아 출신 이중 간첩 분열을 영국 안에서 암살을 하려 했다고 발표했고 미국은 간첩 혐의로 러시아 여성 한 명을 기소한 바 있었습니다. 존 켈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과의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새해에 물러나는 켈리 비서실장은 이 회견에서 자신은 지난 11월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법 행동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그랬다면 자신은 바로 사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백악관에 18개월 동안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군인은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미국과 현안에 대해 대화할 뜻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이 공개한 친서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미러 관계가 전략적 안정과 국제 안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해군 선박 나포를 이유로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러시아 측은 대화할 뜻이 있음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세계 정상들에게 새해 친서를 보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내 이슬람 무장 조직 IS를 완전하게 격퇴할 것을 약속했다고 린지 그레이엄 미 연방 상원의원이 어제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적절하게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군을 늦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리아 주둔 미군은 약 2,000명 수준으로 현지 반군의 IS 격퇴전을 돕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 발표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시리아 내 IS를 아직 완전하게 물리치지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철군 발표에 반대해 사임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이 12월 들어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12월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49.4로 2016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PMI는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기준선 50에 못 미치면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 경제당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6.5%로 예상했습니다. 작년 성장률은 6.7%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부동산 등 몇몇 부분에서는 하강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제기자연맹 IFJ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년에 언론인 94명이 피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7년보다 12명 더 많은 수치입니다. 올해 언론인 사망자 수는 6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12년 121명이 희생된 이래 언론인 사망자는 5년 동안 계속 감소한 바 있습니다. IFJ가 지난 199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해는 2006년으로 이해 언론인 155명이 숨졌습니다. 2018년에 언론인이 가장 많이 희생된 지역은 아프가니스탄으로 모두 16명이 사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2018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한 해를 시작하겠지만 이 나라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새해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조처가 나왔습니다. 중국 교육부가 최근 초등학교 1, 2학년의 서면 숙제를 금지하고 3학년에서 6학년은 숙제하는 시간을 60분으로 통제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육부를 포함해 9개 부처가 이 같은 조처를 지방정부에 통보한 건데요. 내용을 보면 숙제 시간은 물론 시험 횟수도 제한하고요. 각종 경시대회 개최도 제한하는 한편 학교에서 특별반도 편성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학생들의 학원 수업 시간도 오후 8시 30분에 끝내도록 통제를 했죠. 중국에선 학생들의 지나치게 많은 숙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온 만큼 대다수의 부모는 정부의 이번 조처를 환영하고 있는데요. 일부 부모는 이런 조처가 학생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걸 막게 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연말을 맞아 2018년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 코너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구촌을 달궜던 국제 미국 정치 뉴스, 사건, 사고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2019년 새해에 특별히 주목되는 인물들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5도로 구름긴 하늘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밥바다에선 1에서 2미터를 일겠고 서해북 밥바다는 0.5에서 1.5미터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4도, 신의주는 영하 12도에서 영하 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0도에서 0도, 함흥은 영하 11도에서 4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0도에서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이 들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스코틀랜드 민요인데요. 지나간 시간을 위해 석별의 정을 나누세라는 가사로 한국에선 석별의 정으로 불리는 Auld Lang Syne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수잔 보일이 부릅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미중 무역 현안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화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으로 현금 결제를 선호하던 베트남인들의 소비 습관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매우 긍정적인 발언을 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양국의 무역 협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첫 정상 간의 접촉이었는데요. 전화통화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방금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길고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면서 협상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네, 자 새해 초에 있을 양측의 실무 협상을 앞두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긍정적인 진단을 내놓은 거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협상이 타결된다면 모든 주제와 분야, 모든 쟁점을 망라하는 매우 포괄적인 것이 될 거라면서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제프리 제리 씨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단장으로 해서 데이빗 멀페스 재무부 차관 등으로 이뤄진 미국 협상단이 1월 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중국과 실무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같은 날에 두 정상의 전화통화 사실을 바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는 미중 수교 40주년을 사흘 앞두고 나온 건데요. 신화통신은 내년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서 시 주석이 현재 두 나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으며 국제사회는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도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군요.
그렇습니다. 두 나라는 1979년 1월 1일에 공식 수교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시 주석은 40년 관계 발전의 경험을 총결산하고 경제, 무역, 군사, 법 집행, 마약 금지, 입문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협상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의를 속히 얻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전화 통화 누가 먼저 전화를 건 건가요?
네, 그건 분명하지가 않은데요. 통상적으로 미국 백악관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할 경우에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것 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확인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한동안 계속해서 이 고율의 관세와 보복 관세로 극으로 치닫던 양국 관계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된 건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후라고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달 1일에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별도의 정상회담을 열고 앞으로 90일 동안 고율의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휴전하기로 했는데요. 이후 양측은 비교적 우호적인 조치들을 내놓으면서 실질적인 무역 협상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호적인 조치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이 휴전 기간에 40%에서 15% 인하하기로 했고요. 미국산 대두 수입에 이어서 쌀 수입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28일 980여 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25% 추가 관세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부분 폐쇄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양측의 무역 협상에는 뭐 큰 문제가 안 될까요?
네, 미국 무역대표부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협상 등 모든 업무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일부 신문은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달 초에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2인자인 몽완저 부회장이 미국의 대일한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이달 초에 미국 요청으로 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사건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양국의 무역 협상에 난항을 겪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무역 협상과 이 사건을 분리 대응하면서 물밑 조율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고요?
네,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한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에게 신년 메시지를 보내서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서 주목됩니다.
네. 자, 크렘린궁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을 한 거군요.
네. 크렘린궁은 30일 내놓은 성명에서 이 성탄절과 새해를 기념해서 푸틴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서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전략적 안정과 국제 안보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고 러시아가 미국과의 광범위한 의제에 대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당초 두 정상이 올해 두 번째 회담을 갖기로 했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달 초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 별도의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11월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선박을 납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두 정상은 앞서 또 지난 7월 파리에서 열린 1차 대전 승전 기념식에서 회동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역시 불발됐습니다. 두 정상은 7월에 핀란드에서 첫 만남을 가진 바 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의향을 표하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중순에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비쳤는데요. 당시 푸틴 대통령은 회담이 성사될진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양국 관계와 여러 쟁점을 논의하게 될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쟁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네, 주요 언론들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 탈퇴 문제 등을 논의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은 과거 냉전 시대 1987년에 미국과 구소련이 체결한 핵무기 감축 조약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 10월에 파기하겠다고 통보해서 현재 양국의 주요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대화 초청에 어떻게 응할까요?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양국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 당국이 미국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는 소식이 또 있군요.
네,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31일 미국인 폴 웰런 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웰런 씨는 지난 28일 체포돼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유죄가 확정되면 웰런 씨는 최고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베트남인들은 전통적으로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요즘은 좀 바뀌는 추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자 결제 방식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데요. 베트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베트남 소비자들은 전통적으로 현금 결제를 더 선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베트남 정부가 현금 유통을 줄이고 이 전자 결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점차 변하는 추세입니다. 요즘 베트남 식당이나 소형 매장 등에도 이 카드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설치한 곳이 많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이용률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 건가요?
네,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신용카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개인의 신용 정도를 보고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고요. 직불카드는 다른 말로 현금카드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은행에 맡겨놓은 돈 액수에 한해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불카드는 현금 결제와 같은 건데요. 다만 사용하기 쉽도록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예, 신용카드는 결국은 빚인 셈입니다.
예. 자, 그럼 현재 베트남의 전자 결제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가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6월에서 2018년 6월까지 베트남의 전자 결제율은 45%나 뛰었습니다. 이 수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이용률을 구분한 건 아닌데요. 하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베트남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이제 베트남도 조금씩 신용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베트남인들은 전에는 이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건 물론이고요. 집을 살 때도 현금으로 사는 경우가 아주 흔한 일이었는데요.
예. 예,
이제는 은행에서 적정한 이자를 내고 융자를 얻어서 물건을 구입하고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휴대전화나 세탁기 같은 걸 구입할 때도 회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소형 융자를 얻어서 할부금 형태의 지불 방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결제 방식이 갖는 장단점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금 거래를 하면 돈 세탁 같은 불법 활동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세원이 누수되는 건데요. 전자결제 방식은 자금 추적이 쉽기 때문에 투명한 경제활동 환경이 조성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이용하게 되면 나중에는 빚이 너무 많이 늘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현지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이제 신용카드 사회로 전환기를 맞음에 따라서 정부가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카드 회사들에 대한 규제 정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열흘째 접어든 가운데 국경 장벽 예산과 다카를 연계한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주 물러나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행정부가 콘크리트 장벽 개념을 포기했다고 말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부모들이 성인 자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쓰는 금액이 한 해 수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31일로 열흘째를 맞았는데요. 결국 새해까지 이어질 전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 의원이 워싱턴을 비운 상태인데요. 이 연방의회는 31일에 형식적으로 회의를 열었다가 곧 휴회할 예정입니다.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으로 임명된 믹 멀베니 예산관리국장은 지난 28일 민주당과의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at's it. No more discussions. So the discussions have broken down. We do expect this to go on for a while.
네, 멀베니 국장은 지난 22일에 민주당 측에 타협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이 일주일 안에 회답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제안 없이 이 민주당 의원들이 워싱턴을 떠나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멀베니 국장은 양측 사이에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래도 며칠 뒤면 의원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는 1월 3일 새 의회가 개원하죠.
네, 이 3일이 되면은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지난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유지했지만 하원 다수당은 이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민주당은 새 의회에서 지출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We will not only swiftly pass legislation to reopen government.
네, 지난 선거에서 새로 하원의원에 당선된 존 니구즈 당선인의 말 들으셨는데요. 다시 정부 문을 열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이고 책임 있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뭐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요. 전반적으로 국경 안보 예산은 늘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장벽 예산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 2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장벽 예산 가운데 이 착수금조로 이번 회계 연도에 5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요. 민주당은 국경 안보 예산으로 13억 달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지난 10월 1일에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됐지만 그동안 연방정부 여러 부서가 임시 지출안으로 운영돼 왔는데 자, 결국 이 장벽 예산을 둘러싸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난 22일 0시부터 여러 부서의 업무가 정지되는 이 부분 셧다운 상태에 들어간 상태 아닙니까?
네.
자, 어떻게 전혀 합의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이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30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합의를 이룰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On multiple fronts, the president's in a good mood and he feels like he's got to deliver on the promise of securing our border.
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이 좋다면서 자신이 제시한 타협안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레이엄 의원이 어떤 안을 제시했습니까? 네,
이른바 드리머들을 구제해주고 장벽 예산을 받는 내용입니다. 드리머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청소년을 말하는데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들 드리머의 추방을 유예하는 정책인 이 다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이 문제를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에도 이 다카와 장벽 예산을 연계하려는 노력이 있었죠.
네, 지난 2018 회계연도 지출안 논의 때 관련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 시행 정지 명령이 나오면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드리머들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는 대신에 장벽 예산을 받는 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겁니다.
네. 자,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높은 장벽을 세운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을 꼭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을 받지 못하면 멕시코와 접하고 있는 미국 남부 국경을 모두 폐쇄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 역시 장벽 예산이 없는 타협안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좀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워싱턴 자택 주변에 3미터 높이의 담을 쌓았다면서 이는 그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장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반응이 나왔나요?
아직 구체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장벽 건설에 반대하는데요.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다른 방식으로 국경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 크고 아름다운 국경 장벽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자, 보통 사람들이 장벽하면 콘크리트로 된 장벽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장벽은 일찌감치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왔군요.
네, 12월 31일자로 물러나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한 말인데요. 켈리 비서실장은 30일 공개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신문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장벽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장벽이 아니라면 뭡니까?
네, 콘크리트 장벽이 아니라 장애물, 울타리 등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사람은 지나다닐 수 없지만 이 중간에 사이사이가 비어 있어서 다른 쪽이 보이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요. 켈리 실장이 백악관에 들어오기 전에 이 국토안보부 장관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 당시 국경안보를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 이 CBP 관리들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그리고 나서 그같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 CBP 관리들은 일부 지역에는 실제 장벽이나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지만 이 전반적인 기술 개선 그리고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켈리 실장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장벽은 장벽이다. 자신이 처음 생각했을 때부터 바뀌거나 변하지 않았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스틸 슬랫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강철로 만든 널로 이 울타리를 만들겠다는 뜻이죠. 하지만 조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콘크리트 장벽을 포기한 일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전문가들이 일부 지역에는 이 다른 쪽이 보이는 그런 형태의 울타리 형태를 원한다고 그것은 얘기가 되는 것 같다. 말이 되는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켈리 실장이 그 밖에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일하는 것은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힘든 일이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하고 또 공식적인 업무가 끝난 뒤에도 기밀 서류를 검토하고 또 준비를 하는 등 고된 일이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국가에 대한 의무감으로 계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1월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 사임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충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접한 뒤에 그 결정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알고서 하는 결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을 때도 있었지만 불법적인 일을 지시한 일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지시하면서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면 자신이 먼저 사임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켈리 실장이 지난해 7월 31일에 백악관 비서실장을 맡아서 17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는데요. 자, 자신의 공으로는 어떤 걸 꼽았을까요?
네, 켈리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로 평가받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켈리 실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탈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했지만 켈리 실장이 이를 만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현재 정식으로 후임 비서실장이 임명되진 않았고 당분간 멀베이니 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대행을 맡게 되는데 이 켈리 실장은 어떤 사람이 후임자가 되기 바라고 있을까요?
뭐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요.
네.
다만 켈리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보좌관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켈리 실장은 미군 남부사령관을 지낸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인데요. 말씀드렸듯이 국토안보부 장관을 거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도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인들은 자녀가 다 자란 뒤에도 재정적으로 돕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최근 미국 금융투자회사 메릴 린치가 실시한 조사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미국 부모들 가운데 거의 80%가 성인 자녀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네, 부모들이 어떤 식으로 돕는다는 겁니까?
월세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주기도 하고요.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해 주기도 합니다. 액수로 따지면 뭐 한 해 총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자녀 결혼식 비용을 부담하거나 집을 살 때 착수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비용을 제외하고 5천억 달러라는 겁니다.
예. 그럼 얼마나 많은 부모가 자녀의 결혼식 비용이나 주택 구입 등을 돕고 있을까요?
네, 자녀의 결혼식 비용을 도와주는 부모는 10명 중 6명꼴이었고요. 또 자녀가 첫 주택을 살 때 도와주는 부모는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원래 미국인들은 자립심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가 보네요.
네, 뭐 미국인들은 보통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독립해서 나가고 뭐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벌어 벌어서 내는 사람이 많다고 알려졌는데요. 뭐 물론 여전히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뭐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고 또 물가도 높아서 웬만큼 돈을 벌어서는 이 살기가 힘듭니다.
예, 뭐 게다가 학자금, 융자금까지 갚아야 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겠죠.
맞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 명이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월세를 나눠 부담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 부메랑 키즈라고 해서 이 재정적인 이유로 다시 부모 집에 들어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메랑 키즈라는 말은 공중에 던지면 되돌아오는 부메랑처럼 나갔다가 부모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에서 붙은 표현이죠.
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좀 경제 사정이 넉넉한 부모들이 자녀들을 더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부모가 참 많은데요. 이번 조사에 응한 부모들 가운데 절반은 성인 자녀를 돕기 위해 저금을 깨겠다고 했고요. 10명 중에 4명은 좀 더 작은 집으로 옮기는 등 생활 수준을 낮추더라도 자녀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4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이 빚을 얻거나 은퇴 자금을 꺼내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혹시 인종별로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백인보다는 아시아계, 아프리카계 또는 중남미계 미국인들 중에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돕겠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 어머니들 마음이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예,
자신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녀를 돕겠다고 다들 답했습니다.
예. 자, 요즘은 근데 은퇴 자금을 충분히 모으지 못한 미국인들이 많아서 문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면 괜찮을까요?
네, 이 괜찮지 않다는 것이 메릴 린치 측의 분석입니다.
예. 예,
지금 당장은 자녀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 부모들이 은퇴 자금을 뺏어 쓰고 나면 오히려 나중에 가서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부모들 가운데는 어느 정도나 이 자녀를 지원해 줄 것인지 이 미리 자녀에게 확실한 선을 그어놓지 않은 걸 후회한다고 답한 사람이 또 절반에 달했는데요.
예?
그래서 미리 충분한 얘기를 나누고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재정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세라 브라이맨이 함께 부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작별을 고할 시간이라고 노래하는 Time to Say Goodbye 들어보시죠.
When I'm alone and I dream of the horizon and the words they fill. There is no light in a room where there is no sun and there is no sound. If you're not here with me, with me, from every window I can see a light that my heart opens up to. You have poured that light into my life that had been so discarded. Time to say goodbye. The places I've never been were waiting for me. I sail with you upon ships and dream of the horizon and the words that fail me. Always I know that you are with me, with me. You're my moon, you are here with me. Oh my sun, you are here now with me, with me, with me, with me. Time to say places I've never been with you.
and revive them with you. I will go with you. With you I will sail upon ships and cross the seas. The seas that no longer exist. I'll revive them with you. I will go.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2018년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9년 새해 특별히 주목되는 인물들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빨간 코트의 노장,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The votes are in and America has spoken. Most think the American midterm elections are a
referendum on the city president. 2018년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후 가장 주목받는 미국의 정치인 중의 한 명은 바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입니다.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면서 자연히 미국의 정치 권력 서열 3위 하원 의장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낸시 펠로시 대표가 일찌감치 의장직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펠로시 대표에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나이가 걸림돌이 됐는데요. 펠로시 대표는 1940년생, 78살입니다. 만일 하원의장에 당선되면 역대 최고령 하원의장이 되는 건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소장파 의원들이 설 무대를 빼앗는다면서 변화와 세대 교체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또 태생적인 한계로 서민층 민심에 둔감하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펠로시 대표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폴 펠로시 씨와 결혼해 별 어려움 없이 살다가 1987년 캘리포니아주 보궐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2001년 민주당 원내총무, 2002년 하원 민주당 대표, 2007년에는 미국 역사상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연방 하원 의장직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를 거듭했습니다. 남성 위주의 거친 정치판에서 큰 실패도 겪지 않은 데다가 명품 옷을 즐겨 입는 부유한 여성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는 펠로시 시기에 부유한 진보는 민주당을 구할 수 없다면서 비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중순 펠로시 대표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후에 상황은 반전을 맞습니다. 펠로시 대표는 이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혀 밀리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나이 많고 노회한 정치인으로 여겨졌던 펠로시 대표가 화끈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는 멋진 지도자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펠로시 대표가 백악관 회동을 마치고 나오면서 입었던 고가의 빨간색 코트도 덩달아 화제가 됐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펠로시 대표는 하원 의장에 당선되면 민주당 출신 하원 의장의 임기를 제한하겠다는 회심의 한수를 내놔서 민주당 내 반대파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성공합니다. 연방 하원 의장을 뽑는 하원 전체의 투표는 오는 3일 실시되는데요.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대표가 당선되면 미국에서는 최초로 하원 의장직을 두 번이나 역임한 여성이 되는 건데요. 8순을 바라보는 노장 펠로시 대표가 하원 의장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안네그라타 크람프 카렌 바우어 독일 기민당 새 대표.
지난 12월 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출마를 포기하면서 공석이 된 독일 집권 기독민주연합당, 약칭 기민당을 이끌 당 대표 자리에 안네그라트 크람프 카렌바워 사무총장이 선출됐습니다. 현재 56살인 크람프 카렌바워 신임 대표는 시의원으로 처음 정계에 진출해서 1999년 자를란트 주장관, 2011년 자를란트 주총리를 지내면서 역량을 인정받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국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 지명으로 기민당 사무총장에 발탁되고 몇 달 만에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단숨에 정가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크람프 카렌바워 대표의 등장이 주목을 받는 건 현재 유럽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위치 때문입니다. 유럽의 주요 3국 중 하나인 영국은 지금 유럽연합 탈퇴 문제로 몇 년째 발목이 잡혀 있고 프랑스는 국내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은 유럽을 이끌 지도국으로 독보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의 언론들은 크람프 카렌바워 대표가 메르켈 총리와 성향이 비슷하다면서 미니 메르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람프 카렌바워 신임 대표는 일방적으로 메르켈 총리의 정치 노선을 따르진 않을 거라며 일정 거리 선을 긋고 있습니다.
I've read a lot about what I am and how I am. A mini, a copy.
특히 크람프 카렌바워 대표는 지금 유럽 사회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난민 문제에 있어서 메르켈 총리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크람프 카렌바워 대표, 이제 지난 대표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당내 분열을 봉합하고 현재 유럽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차기 일본 천황 나루히토.
수데니 80억호에 사이와이니
건강. 지난 2016년 8월 아키히토 일본 천황이 대국민 담화에서 처음 퇴위 의사를 비쳤습니다. 일본 천황이 생전에 퇴위하는 건 20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천황의 퇴위 의사가 평화 헌법을 개정해서 군대를 보유하고 상징적인 존재인 천황을 다시 신격화하려는 일본 정치권 내 극우 보수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듬해 특별법을 마련해서 천황의 퇴위를 받아들임에 따라서 아키히토 천황은 오는 4월 30일에 퇴위하고 다음 날인 5월 1일 아키히토 천황의 장남인 나루히토 황세자가 일본의 새로운 천황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Your Royal Highness, the Prince of Orange, Chair of the UNSCAP.
일본의 새 천황이 될 나루히토 황세자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평화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도 부친을 많이 닮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아베 신조 총리 정부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 전범들의 위패가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으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나루히토 황세자도 부친과 마찬가지로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 극우주의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사를 직시하고 다시는 전쟁을 해선 안 된다는 현 일본 황실의 뜻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사로잡은 방탄소년단.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의 7인조 남성 그룹 방탄소년단은 2018년 그 누구보다 뜨거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 전 티어는 지난 5월에 미국의 권위 있는 앨범 판매 조사 순위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15주 연속 진입에 성공했는데요. 영어가 아닌 외국어 노래가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건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너는 내 삶에 다시 뜬 햇빛 어린 시절 내 꿈들의 재림.
방탄소년단은 8월에 Love Yourself Girl 앤서로 또다시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고 넉 달 연속 해당 순위표에 오르면서 자체의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세계 무대의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뜨거운 인기는 각종 권위 있는 음악상을 석권하는 거로도 증명되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 시상식의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 세계적인 가수들을 제치고 2년 연속 최고 소셜 아티스트상을 거머쥐었고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도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We're back with BTS and first of all let's have introductions. Introduce yourselves please.
또 미국의 여러 유명 TV쇼에도 출연하면서 대세임을 입증했는데요. 이들의 세계적인 인기는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활동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Mr. Secretary General, UNICEF Executive Director, and all the excellencies and distinguished guests from across the world.
방탄소년단은 2018년 9월 한국 가수로서는 최초로 UN에서 연설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지난 2012년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한국 가수 싸이를 넘어서 한류의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2019년에도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갈지 방탄소년단의 팬들인 아미는 물론이고 음악 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2018년 결산 특집 이 시간에는 2019년 새해에 주목되는 인물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친구가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앞도 안 보고 걸어갈 때 차가 오거나 하면 조심해! 라고 경고하죠.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Heads up! Heads up! Heads up! Heads up! 말하자면 핸드폰만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라인데요.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 귀뜸해 주거나 충고 또는 경고를 해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heads, 복수로 사용하는 것 유의하세요. 예를 들어서 Heads up, I'll be coming into work late tomorrow. 미리 말하는데 나 내일 회사 늦게 출근할 거야. Thanks for the heads up. 귀뜸해줘서 고마워. Give me a heads up on when you'll arrive this weekend. 이번 주말 언제 도착할 건지 미리 알려줘. Heads up. Heads up. Heads up. Heads up. 오늘은 heads up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해리 코닉 주니어가 부르는 What are you doing New Year's Eve? 새해 전날 밤 당신은 뭐 하고 있나요? 전해드리며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aybe it's much too early in the game. But I thought I'd ask you just the same. What are you doing New Year's? New Year's Eve. Wonder whose arms will hold you good and tight when it's exactly 12 o'clock that night. Welcoming in the new year. Maybe I'm crazy to suppose I'd ever
never be the one you chose. Out of the thousand invitations you receive, but in case I stand one little chance, here comes the jackpot question in advance. What are you doing, New Year's? New Year's Eve.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4년 12월 31일 오늘, 중국의 거대한 통일 국가를 건설한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의 무덤이 발견됩니다.
In 1974, farmers looking for water found a few fragments of terracotta. The dig began. It was an archaeological sensation.
이날 중국 중서부에 있는 산시성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한 농부가 땅속에서 진흙으로 빚은 병사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병마용이 발견되자 중국의 고고학팀은 즉시 발굴 작업을 시작, 얼마 후 이것이 진시황의 무덤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황제로도 유명한 진시황은 황제에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약 70만 명의 인부가 동원돼 만들어진 진시황릉은 높이 120m에 둘레가 2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덤이었습니다. 또한 무덤 안에는 진시황이 죽은 뒤에도 그를 지켜줄 진흙으로 만든 병마용이 수없이 들어있었습니다. 진시황릉은 이후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됩니다. 1999년 12월 31일 오늘, 보리스 예친 러시아 대통령이 임기가 아직 6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Вы заметили вот путь Владимира Владимировича? Посмотрите, как он, где шел, где он прошел, какие пути. Все это было.
예친 대통령은 임기 동안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용서를 빌고 러시아가 새로운 정치자들로 새 시대를 맞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로서 임무를 수행해온 옐친은 시장 경제 도입을 비롯한 일련의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쳤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8년여 이상 권좌에 있던 옐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갔고 결국 1999년 오늘 사임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옐친 대통령의 사임 후 당시 총리로 있던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